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읽은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보여주는 것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밝히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의 사건과 여러 인물들의 모습은 하나로 이렇게 초점이 모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여러 사건과 여러 인물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와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 또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했었는데요. 그 성막과 그 성막에 필요한 일꾼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성막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이십니다.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이 실체이시죠.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 기록되고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장면인데 15절이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도망을 사실 가게 된 것인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태는 이 사건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헤롯이 두 살 아래의 아기를 다 죽이라라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 장면인데요. 핵심이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사건 역시 마태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죠.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방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시게 되는데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애굽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되셨는데 어찌어찌하다가 나사렛에서 사시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해요. 나사렛은 굉장히 골짜기입니다. 굉장히 시골이에요. 사실 일부러 그곳에 가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사렛은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고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굳이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굳이 그곳에 가서 사시게 된 것은 어찌어찌 하다가 그곳에 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줄곧 마태의 관심은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주목하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밝히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이 세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구약의 한 인물의 삶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누가 연상되시나요? 모세가 연상돼요. 13절과 14절은 모세를 죽이려는 이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19절부터 21절은 바로가 죽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4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마태복음 2장 22절과 20절과 거의 똑같아요. 장소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은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어떤 구조는 똑같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을 마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요셉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이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요셉이 헤롯의 손에서 이 아기 예수님과 또 그의 아내 마리아를 보호하는 데 성공하죠.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 요셉이 거듭거듭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14절 보시면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이 당장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언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밤에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꿈에서 주의 사자의 어떤 명령,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밤에 일어나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저께 이제 이승희 집사님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녁 8시에 이제 교회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다녀왔거든요. 한 새벽 2시 반쯤에 다시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잘 다녀왔는데도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밤에 뭔가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 몸을 축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밤에 움직여서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지 사실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죠. 또 19절과 20절도 보시겠습니까? 19절과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절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22절도 보시면 이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유대로 가기를 무서워했는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데 요셉은 세 번 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주의 뜻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요셉은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리저리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처지였어요. 헤롯의 힘 앞에서 또 아켈라오의 권력 앞에서 그는 패배자인 듯했고 무기력한 그냥 한 아버지, 한 남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에 굴복함으로 결국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죠. 권력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고 듣고도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지 돈이 없다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작은 일 같아요. 이 인간의 순종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지금 순종한다고 해서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가 주의 도구되어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